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이 땅에 사는 하늘의 성도여, 저 하늘을 보라. 영원한 나라 천국 문 들어가리, 끝까지 싸우세. 오 천성길로 올라 주님을 만나 승리를 외치세. 지금은 비록 세상에 있으나 곧 떠나가리니 세상 영광은 모두 한낮의 꿈이니 정신 차려 싸우세. 오 천성기로 올라 주님을 만나 승리를 외치세. 너희는 빛의 아들들이요 다낮의 자녀라. 어둠 밤 지나가고 새날이 오면 잔치 참여하리라. 오 천성기로 올라 주님을 만나 승리를 외치세. 주 나라 위에 선한 싸움 싸우고 끝까지 달리자. 너희 갈 길 다간 후에 상 주시니 최후 승리하리라. 오 천성기로 올라 주님을 만나 승리를 외치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21장. 예수께서 부자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돈을 성전 헌금궤에 넣는 것을 눈여겨보셨다. 그리고 가난한 호러미가 작은 동전 둘을 헌금궤에 넣는 것도 눈여겨보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이 가난한 호러미는 저 부자들 모두보다 더 많이 바쳤다. 부자들은 자기들의 넉넉한 재산 가운데서 얼마를 바쳤지만 이 여자는 가난한 가운데 가지고 있던 생활비 전부를 바쳤기 때문이다.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가장 좋은 돌로 지은 아름다운 성전이구나. 하나님께 바친 저 많은 훌륭한 선물들을 보아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파괴될 때가 올 것이다. 이 건물들의 돌 하나하나가 다 무너져 내려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여쭈었다. 선생님,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속아서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내세우고 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바로 그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말을 들어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런 일들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렇다고 곧 끝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울 것이다. 곳곳에서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기근이 들고 전염병이 돌 것이다. 하늘에서 무섭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사람들에게 경고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길 것이다. 너희는 나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너희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때 무슨 말로 너희 자신을 변호할까 미리 걱정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어라. 내가 너희에게 적절한 말을 일러주고 지혜를 주어서 너희 원수들이 너희에게 맞설 수도 되므로 따질 수도 없게 하겠다. 너희의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나 친구까지도 너희를 그들의 손에 넘길 것이며 너희 가운데 더러는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너희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질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른 성을 빠져나가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벌을 내리실 때에 일어날 많은 일들을 기록해 놓았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때가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할 바로 그때이다. 그런 때에 아기를 베었거나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얼마나 두렵겠는가. 이 땅에 큰 어려움이 닥치고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것이다. 그들은 칼에 쓰러지고 포로가 되어 문나라로 끌려갈 것이다. 예루살렘은 외국 사람들이 지배하는 시대가 끝날 때까지 외국 사람들의 발에 짓밟힐 것이다. 해와 달과 별의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땅에서는 성난 바다와 파도 때문에 민족들이 어쩔 줄 몰라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많은 사람이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내다보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기절하고 말 것이다. 하늘에 있는 천체들 자체가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에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 큰 힘을 떨치며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으니 머리를 높이 들고 당당하게 일어서라.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 그 나무들에서 잎이 돋으면 너희는 눈으로 보고서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알아라.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동안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조심하여 너희의 마음이 방탕과 술취함과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으로 짓눌리지 않게 하고 그날이 덫과 같이 예기치 않은 때에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갑자기 들이닥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예수께서는 날마다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밖으로 나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온 밤을 지내셨다. 날마다 사람들이 성전에 와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침 일찍부터 몰려들었다.
창세기 제39장.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 신한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꾀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 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린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 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종들이 집안에 하나도 없었다.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여인은 요셉이 그 옷을 자기의 손에 버려둔 채 집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이것 좀 보아라. 주인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 녀석을 데려다 놓았구나. 그가 나를 욕보이려고 달려들기에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그는 내가 고함 지르는 소리를 듣고 제 옷을 여기에 내버리고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그 여인은 그 옷을 곁에 두고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주인이 돌아오자 그에게 이렇게 일러바쳤다. 당신이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농락하려고 나에게 달려들었어요. 내가 사람 살리려고 고함을 질렀더니 옷을 내 앞에 버려두고 바깥으로 뛰어나갔어요. 주인은 자기 아내에게서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 같은 행패를 부렸어요 하는 말을 듣고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잠언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 성경의 잠언을 함께 읽으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잠언에서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은 지혜의 부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떤 처지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심각함의 절정이라 할 만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28절부터 읽으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내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고 근심과 슬픔이 임하는 날 황급히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지혜의 태도가 확 달라집니다. 사실 지혜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지혜답게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 지혜의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은혜가 풍부한 분이시지만 정의로운 분이시기도 하므로 악인에게 무제한의 기회를 주실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 때 황급히 지혜를 불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길거리에서 마음만 먹으면 쉽게 만날 수 있던 목소리가 큰 지혜였는데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만나볼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지혜의 태도가 왜 이렇게 바뀔까요? 29절 맨 앞에서는 대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개역 한글판이나 개역 개정판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는 요즘 잘 쓰지 않는 표현이 몇 가지 나오는데 문장의 앞부분에 나오는 대저라는 표현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저라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대체로 보아서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은 그 이유는 이라는 원인절을 번역할 때 사용하신 듯합니다. 지혜를 간절히 불러도 대답하지 않을 이유 가운데 첫 번째가 잠언 1장 29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지식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22절에서 미련한 자들이 지혜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어리석은 자와 거만한 자와 미련한 자를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만 기회를 잃어버린 뒤에는 이들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그 세 부류의 사람들 모두가 결국은 지혜를 미워한 사람들로 평가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좋게 말하면 순진하기 때문에 지혜를 받아들이면 지혜롭게 될 수 있지만 거듭해서 지혜의 목소리를 멀리한다면 그것은 지혜를 받아들이기 싫다는 뜻이 됩니다. 그것은 결국 지혜를 미워하는 마음가짐이요 행동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둘 중 한쪽을 택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를 간절히 불러도 대답하지 않을 이유 가운데 두 번째는 잠언 1장 29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7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근본은 출발점을 의미하므로 29절 하반절에서 지혜가 나무라는 사람들은 지혜를 향한 출발점도 통과하지 못한 채 죄에 패배한 사람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기도 전에 영원한 형벌의 길로 접어들고 맙니다. 지혜를 간절히 불러도 대답하지 않을 이유 가운데 세 번째는 잠언 1장 30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그 세 번째 이유는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교훈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스트롱 번호 구약 성경을 찾아보았더니 24절에 나온 교훈과 같은 단어, 히브리어로는 에차로군요. 충고, 조언 등을 뜻합니다. 조언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면 나를 대적하는 사람도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하겠죠. 예를 들면 사무엘하 17장에서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이 다윗 왕을 확실히 제거할 수 있는 계략을 세워서 조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드는 조언입니다. 그러니까 조언이라는 말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누구의 어떤 조언에 귀를 기울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지혜의 조언에 귀를 쫑긋 세우고 삽시다. 지혜를 간절히 불러도 대답하지 않을 이유 가운데 네 번째는 잠언 1장 30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 네 번째 이유는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찾아도 만나지 못하게 되는 이유를 보니 모두가 앞서 나온 일들이 원인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와 관련해서도 앞서 23절에서 지혜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한 후 그 책망을 계속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25절에서는 너희가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 즉이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자가 재앙을 만날 때에 웃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누군가 나를 꾸짖어 줄 때, 특히 그것이 영적인 면에서 깨어나라는 꾸짖음일 때 겸허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로운 꾸짖음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때가 옵니다.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여기서 그러므로는 그 결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리석고 악한 행동에는 심각한 결과들이 뒤따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문맥에서 열매라는 표현을 만나게 되는데 이 경우의 열매는 매우 흉측하고 비극적인 열매가 되겠습니다. 31절에서 행위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길을 뜻하는 데레크입니다. 지혜의 조언과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멋대로 어리석게 인생길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자기가 한 행동의 결과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살아야 함을 뜻합니다. 어리석고 악한 행동으로 인해 파생되는 결과들은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해악을 끼치고 또다시 나에게 악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영적으로 바보가 되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먹어야 합니다. 자기 꾀에 배부르게 된다는 표현에서 배부르게 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배가 가득 참을 의미합니다. 악한 선택들이 빚어내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너무도 많아서 억지로 과시까지 하게 된다는 뜻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한 계획을 세운 자는 그에 따른 형벌을 크게 거두어들이게 되고 영원한 형벌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지혜 없이 풍성한 삶을 살아보겠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성경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고 그 길을 충실히 걷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맡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래 저 깊은 대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네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그 사람과 단 둘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조용히 가르쳐 주어라. 만일 그 사람이 네 말을 들으면 너는 형제나 자매를 하나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네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그래서 두세 사람이 그 형제나 자매가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의 증인이 되게 하여라. 그래도 그 사람이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 교회에 알려라. 만일 그 사람이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 형제나 자매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무원처럼 여겨라.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 땅에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판단이 될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용서하기로 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다시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이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을 위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만약에 사람 스스로 의로울 수 있는 존재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는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완전하지 못한 이 세상 속에서 사람에게 온전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연이어 용서에 관한 부분을 다루게 되겠지만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범죄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주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는 율법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형제의 관계에서 그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세상의 관계가 아니라 하늘의 관계 속에서 범죄를 다루는 것은 분명히 세상의 일반적인 법으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주님은 특별한 방법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믿음의 사람들의 범죄 가능성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인류의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혈의 은혜 아래 우리를 부르시고 사죄의 은총을 주셨는데도 역시 땅에서라는 한계를 여전히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또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게 없다라고 증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범죄 사실이 발견됐을 때에는 일단 범죄 당사자와 상대하라고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진실한 관계에 있을 때 죄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가름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라는 단서는 그 범죄한 본인의 하나님을 의식함과 함께 진실을 잃지 않았을 때 돌아온 탕자와 같이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고 형제들을 잃는 것은 흔히 주님께서 일러주신 순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권고를 듣지 않는다면 증인을 채택하라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찾아가서 일깨워주는 것으로 회개한다면 이미 그 형제를 얻은 것이라 했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사람에게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회개할 기회를 주라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신앙의 형제로서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세 번째인데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17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경건성을 잃지 않은 것이 전제이겠지만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앞에 16장 19절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교회에서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강조하거니와 주님의 피의 흔적을 지키는 경건한 교회에게만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은 여기에 더하여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15절에 조심스럽게 권하고 있습니다. 조심할 것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을 이방인과 세리를 죄인 취급한다는 의미로 바리새인들이 이방인과 세리에게 대하는 당시의 일반적인 사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는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놀라운 권위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8절 말씀인데 이 약속은 하나님을 충분히 경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으로 이 말씀을 아무나 함부로 적용한다면 그것은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러한 사람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증거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의 법인 말씀이 절대적일 때 나는 세상을 초월한 자유인이요 그러한 자라면 주님 외에는 더 이상 두려워할 대상이 없는 권능을 소유한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서 사죄를 약속할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교회의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하늘을 여닫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직분 내에서라기보다는 경건성의 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해야 오히려 옳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지상에서 하늘을 여닫는 것은 베드로에게도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의 성별된 교회라는 구별된 도구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19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교회의 최소 단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주님의 안타까운 탄식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성별된 도성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산다고 하는 백성들 사이에서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레미야서 5장 1절 하반절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는 같은 진리로 하나 된 생각과 방향과 목표가 같은 두 사람의 힘만 합쳐도 무서운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러한 자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진리에 대한 확신과 진리를 행하는 두 사람의 동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남자건 여자건 두 사람이 각각 나눠지게 되며 다른 곳으로 가게 됨을 탄식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중간을 생략하고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공동체는 주님의 희생에 자신을 죽이고 의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놓는 즉 약속을 따라 거듭나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먼저 자기 자신을 주셨고 그 사랑에 감동하여 이제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구원의 역사만으로 감격하는 그런 뜻으로 합한 사람, 하나님은 당연히 그런 충성된 사람들, 고난 속에서나 평탄 속에서나 기도를 당연히 들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숫자에 상관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일은 세상의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는데 이런 입장에서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로 일하려고 하면 불가능하지만 믿음으로 구하며 맡기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물질을 주실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지고 모인 두 사람, 그 힘은 이 죄악의 역사를 뒤집는 무서운 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참으로 하늘의 뜻을 품은 사람들은 옆의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불평하기보다는 자신이 먼저 사랑할 것이기 때문이고 일할 사람이 없다고 탄식하기 전에 자신이 일에 덤벼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용납하시고 사죄의 방법을 주십니다. 교회는 범죄자를 처리함에도 세상에서 구별해낸 물이라면 분명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범죄의 사실을 알아챘다면 먼저 당사자와 일대일의 관계에서 권면하는 자나 듣는 자가 화해의 사죄를 이루어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도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로만 사실을 확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과 다름없기 때문에 불신자와 같이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꼭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같은 목표와 마음, 같은 각오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달게 받겠다는 순종의 두세 사람에 의해 이 역사는 이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두세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쓰실 수 있는 귀한 천국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드린 그 소년이 누군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주인공인 나인성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여의고 아들까지 잃은 가련한 여인이라는 점 외에는 우리가 그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6절에 나인성 과부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 과부는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고독한 세월을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자신의 소망이자 모든 것이었던 그 아들이 죽어서 지금 관에 누워 있습니다. 당신은 전통적인 농경사회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고대사회 유대의 작은 마을 환경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농경사회에서 여자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그나마 의지하던 아들까지 잃었으니 이제는 인생을 더 살아야 할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구세주가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누가는 그 순간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죽었다 다시 산 사람들이 돌아있지만 세월이 흐른 후 모두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인성 과부 아들도 세월이 흐른 후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 이 세상은 영원한 도성이 아님을 웅변해 주는 듯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온갖 소망을 두고 사는 듯이 보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듯이 너무 많은 것들에 얽매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소망을 둘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고 세상의 인간관계를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나인성 과부처럼 절망의 순간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절망의 순간에도 나인성 과부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